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훔하 보았다 KBS 오디오북
이상한 나라의 괜찮은 말들 하정지음 성우 이자영 읽음
한 번은 재료업체에서 배송이 와서 트럭에서 박스를 내리는데 박스 옆구리가 터지는 바람에 안에 있던 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마침 요거트랑 딸기잼이 들어있던 박스라 온 도로가 하얗게 도포되고 그 위에 빨간 잼이 뚝뚝 백설공주 오프닝이 따로 없었죠.
하루는 주문 전화를 받았는데 아이리쉬 악센트를 도저히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나도 아이리쉬인데. 그래서 그냥 끊었죠, 뭐.
우리 캠프일에서 가장 수다스러운 헤르미온느가 전화 응대를 못했다니. 회의는 어느새 박장대소, 고해성사 분위기로 흐르고 있었다.
다들 얼간이 같았어. 그렇지?
40년째 캠프윌에 살고 있는 베로니카 할머니. 그만큼 다양했을 경험을 하나하나 지켜봐온 할머니의 눈가주름이 일렁인다. 캠프윌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너그럽고 실수에 관대하다. 나였으면 쥐구멍에 들어가 칩거했을 일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 자기 자신을 쿨하게 용서하는 만큼 남의 결점도 물고 늘어지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다던 말의 진위를 이제 조금 알 것도 같다. 미아가 날 바라보았다. 바깥으로 꺼내면 사실 별거 아니라는 것을 네가 꺼내기 힘들면 우리부터 꺼내 보여주겠다고 말하는 듯한 눈빛. 소리 내지 않고 입모양만으로 답했다. 땡큐라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 내 이야기를 꺼냈다. 늘 생각해온 터라 영작을 준비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를. 전 이곳에 제가 어색해요. 한국에서는 주장도 뚜렷하고 곧잘 나서는 사람이었는데 제 뜻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모습이 낯설어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호들갑스러운 위로나 연민은 없었다. 하지만 이제야 너를 조금 알 것 같다는 듯이 모두 나에게 가볍고 넉넉한 미소를 보내주었다. 창피한 이야기, 힘든 이야기를 남에게 하면 못난 사람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내가 무엇에 고통을 느끼는지 알아간다는 것, 그 과정을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바깥에서 나를 바라보듯 이야기하는 경험. 나는 처음으로 이곳에서의 내가 좋았다. 지금껏 캄캄한 속을 손바닥으로 더듬거리며 내 범위를 알아가고 있었다. 얼마나 더 바닥까지 내려가야 하는지 도대체 끝이 있기는 한지 불안했지만 손가락 끝으로 나의 범위를 단단히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자 모든 것이 놀라우리만치 선명하고 단순해졌다. 나는 내가 정의하고 그 정의만이 내 삶에서 가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 평판이랑 오해는 이제 두렵지 않다. 과정이 치열했던 만큼 응답은 확고했다. 일주일 후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다시 회의가 열렸다. 회의의 시작 부분에는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시간이 있다. 어색하고 민망하지만 슬쩍 미소를 짓게 만들어주는 시간. 나는 손을 번쩍 들었다. 처음으로 나서서 말을 하는 순간이었다. 저는 로이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일을 하는데 로이가 베이커리 하늘창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죠. 쌍무지개였어요. 저는 밖으로 나가 무지개 사진을 찍었어요. 쌍무지개는 행운의 상징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 열린 온라인 이벤트에 당첨되어 상품으로 책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로이가 행운을 가져왔다고 생각해요. 잠시 쌍무지개에 대한 이야기로 자리가 들썩거렸다. 나는 그 짧은 문장을 말하면서도 얼굴이 뜨거워졌다. 회의의 끝 무렵, 미아는
더 하실 말씀 있나요?
라며 좌중을 훑었다. 나는 또 손을 들었다. 하루에 두 번이나 목소리를 내는 내가 신기했는지 다들 눈이 동그래졌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에드윈을 한번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나는 미리 외운 문장을 또박또박 말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제게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이곳에서 깨끗이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오디오북.
밤은 어둡지 않다. 나의 파란만장한 캠프일 생활은 2011년 3월 7일 월요일에 일어난 작은 해프닝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겪는다. 이를 일컬어 B씨와 A씨, 즉 Before Clara와 After Clara라 하겠다. 이곳은 시내에 나가려면 콜택시를 부르거나 2시간을 걸어야 하는 총구석. 평일에는 심심하고 휴일에는 한층 심심하다. 봉사자마다 요일을 달리하며 하루에 휴일을 갔는데 이전 캠프일에서는 베이커리에 대량 주문이 들어오거나 마켓 출점 등의 이벤트가 있다면 휴일이라도 일에 동원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곳은 휴일을 맞은 봉사자를 투명인간 취급한다. 특히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고 일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간을 보장해준다. 나의 휴일은 월요일로 정해졌는데 한국에서도 아일랜드에서도 쉼에 익숙하지 않던 나는 넘치는 여유 시간을 두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던 차에 남들은 어떻게 일하나 궁금한 마음에 소축사에 가보았다. 기점은 바로 그때다. 말 한마디 나눈 적 없는 더벅머리 여자아이가 대뜸
안녕, 난 클라라야. 우유 짜기 해볼래?
하지 않았더라면. 그 후 방에 돌아와 뭉클함이 채 가시지 않은 손과 마음으로 내가 그의 캐릭터를 그리지 않았더라면. 다음날 용기를 내 클라라에게 캐릭터 드로잉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또 다음날 그가 나에게
드로잉 고마워. 오늘 저녁에 내 방에 놀러 올래?
하지 않았더라면. 그날 저녁까지도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어 나더러 오라고 한 거 맞지? 라고 재차 묻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도 일만 하면서 방 안에 틀어박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는 음습한 봉사자로 살고 있을지 모른다. 처음 가보는 동료의 방. 클라라의 방은 히피의 동굴 같았다. 침대는 프레임 없이 바닥에 매트리스로 끝. 책상도 의자도 없었다. 어둑한 조명 아래 벽에는 영적인 그림이 한가득. 바닥엔 아시아에서 온 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오리엔탈 스타일의 물건들. 캠프일에서 불상을 볼 줄이야. 로 재단을 쌓아두었고 그 꼭대기에서는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조약돌이나 양털 뭉치, 깃털을 비롯해 정체를 알 수 없는 자연물이 그득 담긴 상자도 있었다. 클라라는 대뜸 자기 방에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느냐고 물었다. 나는 네가 모은 물건들의 냄새와 향이 콤비네이션 되어 꽤 야릇한 냄새가 난다고, 자연물 중 일부는 부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알려주었다. 그는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베베 꼬며 곤란했지만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동굴, 아니 방의 분위기도 냄새도 익숙해질 무렵 우리는 서로의 흑역사, 캠프일 순환기, 남부끄러운 취향까지 다 알아버렸는데 자정이 넘은 것은 알아채지 못했다. 클라라는 공동체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아담한 시골집에서 은퇴한 할머니 봉사자와 살고 있었다. 거기서 내 숙소까지 새까만 시골 밤길을 혼자 걸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나는 클라라에게 공동체 입구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어이가 없다는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자연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도시겁쟁이 썸머와 자진하여 엮여버린 것을 어쩌겠는가. 클라라와 함께 시골길을 걸으며 처음 알았다. 밤은 어둡지 않다. 밝다. 그것도 아주 밝다. 달님이 땅 위의 모든 것에게 차별 없이 자기 빛을 뿌렸다. 길은 물론 축사, 농기구, 울타리에 기대둔 자전거의 바퀴살까지 다 보였다. 그리고 클라라를 바라보았을 때 나는 달빛이 사람 몸에 반사되어 사람 자체가 빛이 되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그 후로도 서로의 방에 늦도록 머물렀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클라라의 배웅 없이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서로를 드러내며 우리가 얻은 결론은 우리는 아주 다르지만 결국 You are me, I am you.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 사람은 원래 외롭지만 원래 혼자도 아님을, 늘 존재했지만 느끼지 못했던 위대한 섭리를 깨닫게 해준 클라라.
예스, 오디오북.
더 자주 웃고 우는 인생. 정원이와 나는 중학교 때 단짝이었다. 같은 가수를 좋아하고 나중에 고등학교도 대학도 같이 가자, 어른이 되면 한 집에 살자며 노트에 공간 배치도를 끄적이던 소녀 시절의 친구. 학교 근처의 아파트나 주택가에 옹기종기 살던 다른 아이들과 달리 정원이는 시내를 벗어난 한적한 동네에 살았다. 방과 후에는 을에 가까운 우리 집에서 놀았지 내가 정원이네 집에 가는 일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원이가 나를 집에 초대했다. 초대라고는 했지만 특별한 이벤트가 있던 것은 아니었다. 정원이는 그냥 자기 집에 가자고 했다. 버스를 타고 흙길을 달려 도착한 정원이네 집에서 정원이네 엄마가 준비해준 간식을 먹으며 잘 놀다 돌아왔다. 다음 날 학교에서 어제의 일을 말했는데 나중에 한 친구가 다가와 말했다.
정원이네 오빠 봤어?
오빠라니? 정원이는 첫째였다. 여동생이 하나 있다고 해서 새 필통을 준비해 선물했는걸? 친구는 말을 이었다.
방에 숨겨둔다고 했어. 집에 사람이 오면.
친구는 정원이네 가족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다고 했다. 정원이에게는 3살 많은 오빠가 있는데 장애인이라고. 늘 집에만 있고 가족은 그의 존재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중학생이지만 철이 들어 타인의 사정을 품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가족의 일원을 숨겨야 하는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아예 몰랐기 때문이다. 비행기 바퀴가 아일랜드에 닿기 직전까지 내 인생에 장애인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온 것은 그 찰나가 유일했다. 가족의 비밀이니 정원이가 나서서 말하지 않으니 나도 못 들은 일로 삼았고 그 일은 순수하게 잊혔다. 그로부터 20년 후 계획한 일이 어그러져 당장 갈 곳이 없고 한국에는 잊기 싫던 차에 친구가 캠프일을 소개해 주었고 자원봉사자 비자가 나오자마자 날아왔다. 봉사기간 1년 역시 비자 유효기간이 1년이라 그에 맞췄을 뿐 어떤 인식도 채비도 없었다.